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죠. 그렇지만 이 시편 22편에는 반전이 있으니 시편 22편 우리가 읽은 22절 이전에 나오는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확신에 찬 찬송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고뇌와 탄식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시편 읽었는데 다른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시편이라고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나 선지자들이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오경이나 선지서의 말씀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친히 동행하시며 그들과 부대끼시며 남기신 기록인 역사서 같은 책들도 좋아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복음서의 말씀도 좋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서신서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린 찬송과 기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반면에 시편의 말씀은 원래는 그 출발이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받으신 것을 다시 이스라엘 후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의 자기 진술로 주어지는 말씀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시편에 수록해서 그것에 대한 감흥 또 그 감격 또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거기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을 담아 모아 시편으로 엮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교통하시며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편의 저자들이 자기의 모든 형편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어려움을, 어쩔 때는 찬송을, 어쩔 때는 기쁨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선조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같은 찬송으로 그리고 같은 고백과 간구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올리십니까? 요즘 같은 때 그렇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경험이 그러할 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어서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우리가 뒷부분 22절 이하를 읽어서 그렇지 그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아주 깊이 실망한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그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원망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그런 구절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넘겨서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발적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신음을 소리를 내고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관심이 없지요.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고 있는 시작부터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노래는 그 2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니 그러면 이 기도는 다윗의 그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굉장히 큰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지만 사실 이 시편 22편에 오기 전에도 다윗의 시가 앞에 쭉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도 이런 비슷한 그 분위기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져 묻는 다윗의 노래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만 넘겨서 시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지 않은데 그 앞뒤로는 다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노래라고 우리 생각하고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이까? 하나님한테 숨다니요. 하나님 왜 숨으세요? 비겁하게 이렇게 따져 묻는 대목이죠. 13편으로 볼까요?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왜 저에게서 숨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탄식하는 그런 노래들이 그 앞에도 우리 시편 22편 앞에도 있고 뒤로 넘어가면 시편에 무수히 자주 많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꼭 다윗의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편에는 이런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많이 표현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이렇게 내용은 재미있고 가볍지 않지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4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4편 2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시편이니까 몇 장만 넘기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주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래도 될까요?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래도 됩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해도 된다고. 나에게 여기까지 너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놓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시편으로 설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제발 좀 깨세요. 돌아오세요. 어디가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시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도 되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짓 점잖은 체하고 괜찮은 척하고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한 도발적인 생각들이 들 때 서정걸 목사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발칙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숨겨놓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어놓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래서 생겨나는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어떤 차원이 더 높은, 그래서 아무 표정이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이유는 그가 다윗 왕조의 시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윗을 다른 왕들과 구별하는 그런 특별한 점은 그의 노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가든지 하나님과 마주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를 보여주십니다. 자, 다윗을 봐라. 그는 이렇게 늘 여러 삶의 정황에서 나와 동행했다. 그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찾았고 나를 만났고 내게 물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인생이 만들어내는 이중창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이 답하시는 답이 화음을 이루고 어떤 폭을 만들어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풍성한 고백이 다윗의 목소리로도 담기고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특별히 다윗의 시를 묵상할 때에는 다윗의 생애를 염두에 두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정황들 속에서 언제 이 노래가 불려졌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들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들이 그저 지당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한 인간이 그의 온몸으로 부딪혀서 자아낸 고백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과연 다 담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장 높은 곳에도 있어 본 사람이고 가장 낮은 곳에도 자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의 막내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쩌다가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사울의 궁에 들어갔고 공을 세워서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로, 그리고 평생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적국의 망명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유대의 광야의 동굴들을 전전하고 적국의 변방을 전전하며 살았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유대의 왕이 되죠.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는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면 다 이기고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번영과 평안을 누리던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포악한 모습을 보여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생애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화 그리고 죄악들과 마주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전처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힘이 빠져버리고 뭐 인생의 어떤 권태로움마저 느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이후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을 당하고 왕좌에서 밀려나 도망자, 새삼스럽게 아주 만년의 나이에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천당과 지옥을 여러 차례 넘나드는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그가 지어부른 노래들을 보면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폭과 깊이를 그의 시편들은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다윗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보다 더 영광된 자리에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누가 다윗보다 더 좌절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보다 더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어떤 시편들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의 노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읽었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고백으로 이 노래가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멀리하셨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언제 불렀을까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그 길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하들이, 자기가 자기를 의지했었던 그 신복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와중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을 피해서 이굴저굴을 전전하는데 도무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이 포기할 줄을 모르고 돌아갔다 찾아오고 돌아갔다 찾아오고 돌아갔다 찾아오는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시점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떠올려 보면 이 노래가 살아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좀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가 이어져서 우리는 아, 다윗이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잠깐 하나님께 너무나 힘든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지만 금방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음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문맥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 조롱거리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벌레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그때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셔 놓고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는 그렇게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대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항변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9절 보시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자기가 기댈 유일한 어떤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날 멀리 하십니까? 왜 하나님 환란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환란이 황소 때처럼 내게 몰려옵니다. 많은 개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물처럼 엎질러진 꼴이 되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서 뼈가 다 보여서 내가 그걸 좀 셀 수가 있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너무 고생을 하고 먹지 못하고 앙상하게 말라서 살아는 있지만 그 몸에 있는 뼈가 다 보이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대목입니까? 21절까지 계속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구하소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2절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신경 정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조울증 증상 같습니다. 막 우울해서 막 자기의 막 그 현실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주께 나올 것이고 나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뭐랄까요, 이게 약간 이중인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2의 자아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두 개의 시편인데 시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식의 노래이고 22편부터 31절까지는 찬송의 노래인데 너무 탄식으로만 끝나면 그러니까 이 찬송의 노래를 뒤에 덧붙여서 편집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편리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기도의 역동성을 간과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21절과 22절 사이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에는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행위인 이유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아픔과 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같이 세상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기도는 위대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지금 당장은 죽겠지만 지금 당장은 도무지 내일을 살 기약할 수가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자기의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고,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으며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나라를 고대합니다,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오면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때가 오면 내가 기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뀌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문제에 파묻혀 있다가 고통에 잠식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가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더 크고 넓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들어가 그 현실들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당장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리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이렇게 21절에서 22절로 반전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친히 이 시편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외치셨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의 겉옷을 찢어 나누고 그의 속옷을 제비뽑기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고통도 없으셨나요? 아니죠. 알았지만 그 고통은 오롯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을 몫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해 나오라고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기도는 어디로 이어지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짧은 반전에도 나의 좌절, 나의 아픔, 나의 고통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로 넘어간 그 반전이 시편 22편의 반전 아닙니까? 모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이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의 다른 여러 시편들을 보면 그냥 탄식만 하다 끝나는 하나님 나 지옥에 내려갈 겁니다. 내가 스올에 내려가면 찬양 못 받으십니다. 이러고 끝나는 시편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 시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견고하다고 믿었었던 삶의 방식들이 사실은 하나도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함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일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뿐이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될까요? 예, 코로나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 된 질문, 너의 삶은 안전하냐? 너의 삶은 토대가 튼튼하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뭐 공동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조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도 내가 다른 병으로 아프거나 내 삶이 위태로우면 그건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 일어나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날이 앞으로도 많이 여러 차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자아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재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력해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 기도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2편 전반부처럼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들이 보입니다. 내 과거에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반전들과 창조적인 해결책들이 오늘이라고 우리의 삶에서 없겠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끌고 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시편 22편에서 시편 23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 삶을 통과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상에서 기름진 것들로 내 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오늘 다윗의 기도에 반전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반전을 만들어낼 반전의 고백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주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신자의 영광을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맛보고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기도할 때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내가 주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찬양하는 자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